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이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우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참 영이 새롭게 살아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마련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32장 지금 왔을 때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실제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갈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이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타락해 갈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노아 이후에 다시 번성해 가는 사람들이 사악해질 때 하나님이 또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친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냥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언약의 골자가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했듯이 이 언약의 골자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씨가 없으면, 즉 자손이 번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지역을 주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고, 또 이 씨만 많은데 땅이 없으면 그럼 어디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씨에 대한 이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의 어느 한 특정한 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을 아예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곡 이동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하나님이 그냥 지정을 해서 경계를 정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또 아시아 대륙이 이 세 개의 큰 대륙이 만나는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 지금 매스컴이 다 그렇게 불러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 어떤 부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사실 그 좀 일부였어요. 그 가자지구죠, 거기가. 그 일부 지역에만 사실은 이제 지중해 쪽에 이제 있었던 것인데 세상 역사가 이제 성경을 왜곡하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으로 주실 때 그 땅의 경계를 세세하게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번성하게 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70명이 들어갔지만 60만 명으로 남자 장정만 셌을 때 60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라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40살에 불러내셔서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시는데 그때 빼오는 과정에서 이제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분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들을 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사건이 그날 밤의 사건이 이제 최초의 유월절 사건이 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 사람들이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열흘에서 뭐 한 2주 정도밖에 이제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그 땅을 탐지해 오도록 이렇게 이제 보냈었죠. 그때 이들이 가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대 2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다수는 늘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낙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난리를 냈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로 치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시 대장 하나를 세워서 자기들이 노예로 있던 땅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막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 20세 이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았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이 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민수기 32장쯤에 왔을 때에는 이 40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그런 무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1장에 한 장을 이전으로 넘기셔서 31장에 가서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네가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여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원수를 갚아라. 왜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을까? 사실 미디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볼 때,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뒤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이제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사해가 사실은 호수죠. 근데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와 사해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 긋는 그런 강이 이제 요르단 강이 있는데 그 요르단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 지역, 요르단 서쪽 지역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이 미디안은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오히려 이제 위치해 있는 아래쪽 오른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하나님이 여기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쳐라. 왜 원수라고 하셨냐? 그것을 이제 이걸 다 치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1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군대 관리들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 노한 이유는 이제 이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려서 돌아왔단 말이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남자들은 죽였는데 여자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노했어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인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왜 여인들을 살려둔 게 문제가 됐냐? 자매님들 실족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서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민수기 25장 저쪽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이 왕의 어떤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한 이제 이 사건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전후 어떤 그 설명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참으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참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이 미인계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책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미디안을 지금 원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금 8절에 보시면 부월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발람 때문에 대단히 큰 타격을 입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고스비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두 남녀를 한창에 이렇게 찔러 죽였던 이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주도해서 이제 이 미디안의 다섯 왕을 치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리품들 그 탈취물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빼앗아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앗아 온 것이 뭐 은과 금과 뭐 놋과 쇠, 주석, 납 이런 어떤 이 금속들과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사람도 잡아왔고 그 다음에 가축도 이제 많이 잡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아올 때 이 가축을 대단히 많이 잡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이 가축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쳤던 그 지역,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유목민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근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가축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것, 붙잡아오게 된 것이죠. 예, 미안한데요. 이쪽 선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소리가 좀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먼저 치고 나서 요르단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진격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이제 점령을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돌발 상황이 하나가 발생한 게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중에 일부가 대단히 조금 옳지 않은 그러한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32장에 1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이 가축이 어디서 지금 온 거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불어난 그러한 이제 가축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이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르우벤과 갓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33절에 가서 보면은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축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역 요르단을 건너서 그 지역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보니 이 지역도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이 지역이야말로 가축을 먹이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요르단 저쪽 너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서편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지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들의 요구를 책망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용기를 꺾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자, 여기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고 있죠. 가나안 땅, 요르단 서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야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진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 다음에 나타나 있는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교육을 시키시는 그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재교육, 정신무장도 다시 시키시고 한 재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기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섬기던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지금 이 요르단 서편이 곧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려는 바로 그 직전에 일부 사람들이 요르단 동편에 남겠다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시 32장 1절로 돌아보셨을 때 그곳이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이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꿔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이 땅도 충분히 좋은 땅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참 좋은 땅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 우리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이 땅도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땅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걸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것엔 별로 관심 없고 난 여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히 좋은 땅이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는데 르우벤은 누굽니까? 르우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죠.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열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그나마치나 네 명의 아내에서 이제 이 열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라반 외삼촌 라반 장인이죠. 장인이면서 외삼촌이 라반이 속여서 먼저 이 아내로 주었던 이 언니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 줄줄이 이제 네 명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장자지요, 장자. 그런데 이 르우벤이 나중에 보면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기의 그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죠.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에. 갓은 누구냐? 갓은 레아가 이제 그 여종, 자기의 여종도 자기 남편에게 이 아내로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서로 이제 아들 경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게 되는데 레아의 여종이었던 그 실바가 낳은 두 명의 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로 치면은 이제 일곱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므낫세는 누구냐? 므낫세는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총리로 등극할 때 파라오가 준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죠. 이방인 아내에게서 얻은 그런 장자였습니다. 그렇죠?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자고. 근데 요셉이, 야곱이 지금 둘을 바꿔서 복을 주죠. 어쨌든 나름대로 다 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요 세 지파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지파는 광야에서 우리가 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게 하실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이렇게 뺑 둘러서 가장 최측근에는 레위 지파가 이제 게르손 고한 므라리 그 아들 셋이 이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을 치게 하셨죠. 그래서 레위는 열두 지파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가 되면서 이렇게 열두 지파가 셋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느 쪽에 있었냐? 이들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쪽 뒤에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그 썼던 그 도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 필요한 분들은 그것을 좀 가져다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왜 제가 남쪽을 언급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대단히 엄청난 일이 하나가 발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범죄한 그 사람과 그 일가족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지옥 구덩이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라는 지파로 볼 때에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고 고핫 자손에 속해 있어서 고핫 자손이 또 남쪽에 이렇게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이렇게 있었고 그 똑같이 그 남쪽에 가까운 쪽에 세 지파가 있게 되는데 그 세 지파가 세 지파 중에 두 지파가 지금 르우벤과 갓이란 말이죠. 르우벤과 갓. 그런데 이 르우벤과 이 갓 지파 중에 지금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는 게 지금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우리가 어느 물에 가서 노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반역자 이 고라 옆에 살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반역에 동참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두 번 일어나요. 40년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한 번 인구조사가 있고 광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40년 후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는데 나중에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재앙으로 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론 지파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단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진격 직전에 이제 그 이 40년이 다 끝났을 때 이들의 숫자를 잠깐 보면은 르우벤이 한 4만 3천, 갓이 약 4만, 므낫세 반을 나누면 한 2만 6천에서 한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11만 명. 이거 남자만 세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나이 남자만. 그럼 전체 인구가 얼마라 그랬어요?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나 거의 60만이에요. 60만. 60만 중에 11만이에요. 그럼 퍼센트로 하면 17% 정도가 됩니다. 요런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 서편 쪽에 대단히 큰 땅을 지금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 실제로 차지한 땅이 전체 가나안 면적에 비춰볼 때 얼마쯤 되냐? 가나안 땅이 한 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입니다. 그 지역을 17%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그 땅에서 살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충분히 좋은 땅으로 그렇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네들에게 가축이 많은데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땅이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맞은 땅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알맞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맞은 땅은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그 땅이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정말 척박한지에 관계없이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볼 때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풍부하니 여기야말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 동편을 이제 흔히 트랜스 요르단 그래요. 요르단 저편, 요르단 넘어,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이 지역은 지대가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수량이 많아요. 사실 이 중동 지역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죠. 근데 이 요르단 동편은 비가 그래도 꽤 많이 와요. 그러면서 그 땅이 비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게 될 저쪽 바산 지역 그쪽은 가축이 대단히 많았고 또 이 갓지파가 나중에 머무르게 될 그 중간쯤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곡식이나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또 오크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울창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대 지도로 볼 때에는 현대 중동 지도로 볼 때에는 북쪽은 저쪽 골란고원 있는 쪽 저쪽 북쪽은 시리아의 이제 지금 영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남쪽 지역 그보다 아래 지역은 요르단 지역으로 요르단의 영토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죠. 6절부터 보시면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용기를 꺾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같이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용기를 꺾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스무 살이 넘는 자는 아무도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이것이 모세가 이들의 요구에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들의 의도가 6절에 보니까 전쟁을 회피하려는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6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우리도 지금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조카 중에 하나도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하고 이제 나온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요번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끌려가는 거 아니냐. 보통 이제 이 군대 막 졸업한 그 예비군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예비군이라 그러죠? 제가 예비군 지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동원 예비군인가요? 동원 예비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 여자가 더 잘 알죠. 그 다음에 민방이고 이제 저는 민방에도 이제 해제가 됐는데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이들의 이 의도가 전쟁에서 빠지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지금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이 많게 되면 어때요? 그걸 지키고 싶잖아요. 재산이 없을 때는 에이 뭐 망해봐야 뭐 더 이상 뺏길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잃기가 너무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에라이 전쟁이 나서 확 엎어져버려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좀 도둑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확 전쟁이 나서 뒤집어져 버려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적국에선 그것을 그러한 심리전으로 그걸 조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안정되는 것, 또 이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전쟁을 회피하려 했다 이렇게 보았고,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들의 행위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 몇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83%의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일이다. 아니 쟤네들은 저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전쟁 안 치러도 어차피 지금 원하는 바를 다 얻었고, 우리는 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 우린 뭐냐, 우리도 가지 말자, 우리도 여기 있자, 여기서 나눠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들의 행위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 그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지금 이들의 아버지 세대가 한 것과 똑같은 행위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들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들의 행위가 그 조상들, 자기 아버지 세대들의 행위를 잇는 악한 행위이면서 주님의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5절에는 이들의 일탈 행위는 이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본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요 땅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면 좋겠어요 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들이 겸연쩍어졌겠죠. 그러면서 절충안을 냅니다. 그러면서 아니요, 저희가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어린 것들은 여기에 그냥 일단 좀 놔두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먼저 나가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요르단 동편 쪽도 가서 저희가 요르단 서편이죠. 서편 쪽도 건너가서 저희가 함께 싸우고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저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절충안을 제시하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허락하세요. 그냥 허락하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32장에 2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 항복하게 될 때까지 싸우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이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자기들이 원했던 요르단 동편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냥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영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 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아니래요. 그런데 우린 그게 꼭 갖고 싶어요. 그걸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마침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내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걸 수 있어요. 그래,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거 이스라엘 얘기죠. 이게 이제 106편이 지금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쭉 얘기하는 과정인데 15절을 이제 같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고집을 부리고 원할 때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가져가.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분명히 얘네들한테 해로운 거예요. 근데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럼 어떻죠? 그냥 주죠. 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이게 아마 개혁성경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그들의 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혼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을 고집을 부려서 얻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르단의 이 동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유럽과 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라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을 침공할 땐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렇잖아요. 이 아시리아나 이런 데서 이집트 침공하려면 또 거쳐서 가야 되는 길이고 뭐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목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위험한 땅이란 말이죠. 그러한 땅인데 가나안이라는 그곳은 이 서쪽으로는 지금 지중해라는 바다가 지금 있어서 천연적인 보호막이 돼주고 있고 요르단이라는 그 이 강이 흘러가면서 계곡이 형성되면서 천연적으로 요르단의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 보호망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주셨던 것인데 요르단의 동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대단히 그 외세의 침공에 대단히 취약해서 자주 이렇게 침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가 망할 때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상을 한번 보시면 역대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참 희한하게도 이제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 쭉 얘기할 때 이제 먼저 르우벤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5장에 그 가로 부분서부터 보시니까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왕권은 어디에 넘어가죠? 왕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니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우두머리 치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렇죠? 유다에게 통치권이 이제 왕권에 넘어가는데 장자권은 요셉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러면서 이제 이 루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이제 갓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2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 본 그 두 지파 반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법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물질적으로는 뭐 엄청 재산을 불렸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우상 숭배를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왕 불의 영을 움직이시고 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그들 곧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으로 데려가서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기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하셨다고 믿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외세에 침입을 당하고 마침내는 이제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고 현대까지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이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영원히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 왕국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침내 도달하게 하셔야 할 그 목표점이 있으세요. 목표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목표 지점이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 지점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지점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지금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침내 끌고 가셔야 하는 그 도착 지점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에게는 그 지점이 마침내 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끌고 가셔야 할 그 지점이 뭐냐면 어디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약교회의 이런 목표는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집단적이기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점 어디까지 도달하도록 원하시는 그 목표점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그 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감수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지금 작정해 놓으신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신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명하게 형성이 안 되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어떤 때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다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가 뭐 좋은 일, 평안한 일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 그리스도 형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한번 푹 쑤셔놓으면 어떻습니까? 허우 무너져가지고는 이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지요? 예, 마귀가 튀어나옵니다. 마귀 같은 형상이 튀어나와요. 마귀 같은 형상. 아이 다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다 나이스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다 나이스해요. 예. 그러나 자존심 한번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야수가 확 튀어나와가지고는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목표점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열악할 때나 관계없이 가만히 놔두건 푹 찌르건 관계없이 그 안에서 예수님만 나오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점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 지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목표점, 구약에서는 그 목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목표점이 가나안과 다윗의 왕좌였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하는 목표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시고 형성되셔서 그래서 누가 찌르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목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듯이 구원만 받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행 티켓만 땄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을 살려주셔서 왕자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주셨으면, 자격을 부여하셨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거지들을 끌어올려서 실제적인 아들의 모양이 나오도록,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거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지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목표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이지만 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의 목표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목표 지점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집안에 틀어박혀서 그래서 지금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는 채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금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저희가 금요 모임에서도 그런 걸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전도가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표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맞아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형성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열매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령의 열매도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의 어떤 그 목표 지향하는 그 목표점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한 빵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빵을 이루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의 밀알들로서 이 밀알들이 갈아져서 서로 부대끼면서 갈아져서 맷돌에 갈아져서 우리 중에는 꼭 맷돌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좀 갈아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된 것은 맷돌이 되지 않고 그냥 갈리는 이 밀이 되는 게 밀알이 되는 게 더 복된 겁니다. 굳이 맷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려서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한 빵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한 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빵이 누구냐? 이 빵이 지금 구약성경에서 성막에서 지금 성막의 성소 안에서 여섯 개씩 두 줄로 매일 아침에 새로 갈아 놓여져야 되는 그 빵이었어요. 그 빵.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신 그 빵인 것입니다. 그 빵. 그 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형성되셔서 우리가 갈려져서 빵을 이루면 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고 교회 집단적으로도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걸 끌고 가시는 와중에 꼭 거의 다가서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중에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보여주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거의 다 갔는데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여기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엔 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변화된 것도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변화되기 원치 않습니다. 제 안에 이 정도의 예수님이 형성되신 것만 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저를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정말 고약한 사람인데요. 이 정도 변한 것만 해도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두 지파 반과 같은 이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좀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채찍 맞아가며 변화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좀 그만해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나 교회 전체적으로도 아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우리가 이 정도 교회를 이뤘으면 그래도 대단히 꽤 성경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화자찬해가면서 만족하고 어느 선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훈련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낙담시키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허무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이것,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목표점까지 끌고 가시려는 그 와중에서 내가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도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까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명목상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그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짐승에게나 알맞은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가축에게 알맞은 땅, 그 땅에 머물면 재산은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은 번성해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